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베이징 갸오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회담 후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이날 회담에서 한중 두 나라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장관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며 각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함께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회담을 다음 달에 개최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얀마 정부군의 로힝야족 탄압을 인종청소로 공식 규정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어제 성명에서 증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미얀마 북부 라카인주에서 벌어진 로힝야족에 대한 탄압은 인종청소가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어 미국 법을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은 증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초틴 스웨 미얀마 국가자문역실 장관과 마흐무드 알리 방글라데시 외무장관은 오늘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로힝야족 난민 송환을 위한 양해각서에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송환 방식과 조건 등에 대한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 사는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은 미얀마군의 탄압을 피해 지난 8월 이후 방글라데시에만 60만 명 이상이 이주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집트 등 4개 나라가 개인 11명과 기업 2곳을 테러 분자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영 WAM 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등 네 나라는 테러 분자 명단에 오른 개인과 기업들이 카타르의 지원으로 극단주의를 유포하고 테러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여권 발급과 자선단체 지정 등 카타르의 직접 지원을 받아 테러 작전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테러 분자로 지정되면 걸프 지역 입국이 금지되며 자산 동결과 금융거래 제한 등의 제재 조치가 이뤄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터키는 러시아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첨단 지대공 미사일 S-400을 오늘 2019년부터 인도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터키는 S-400 구매를 위해 러시아와 1년 넘게 협상을 진행해 지난 9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터키의 러시아제 첨단 미사일 구입은 미국과 독일 등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가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반영한 것입니다. 미국 등 나토 회원국들은 터키의 러시아제 방공체계 구입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터키는 나토 국가들이 적절한 가격의 방공미사일 판매를 제한하지 않아 다른 모색을 수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 터키 정상들은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세력이 모두 참여하는 대표자 회의를 곧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의 휴양도시 소치에서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등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대표자 회의의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세 정상은 이날 회담 후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했습니다. 내일 출범하는 짐바브웨의 과도정부를 이끌 에머슨 음나가구아 전 부통령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음나가구아 전 부통령은 도착 직후 지지자들에게 오늘 여러분은 새롭고 완전한 민주주의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기를 원한다며 나라를 사랑하는 짐바브웨인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음나가구아 전 부통령은 내일 과도정부의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합니다. 음나가구아 전 부통령은 지난 6일 로버트 무가베 전 대통령에 의해 전격 해임된 뒤 해외에 도피해 있었습니다. 앞서 짐바브웨를 37년간 철권 통지해온 무가베 대통령은 사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오늘은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말 그대로 한 해 동안 얻은 수확에 감사하며 가족, 친지들과 시간을 보내는 날인데요. 이 추석과 비슷한 의미의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벌써 가족을 만나기 위해 고향으로 또는 여행지로 떠나는 행렬이 시작됐는데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별장인 남부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가족들과 추수감사절을 보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인의 가장 큰 명절인 만큼 올해도 미국 전역에서 이 축제와 시가행진 또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특히 미국 최대 도시 중 하나인 뉴욕에서는 유명한 시가행진이 펼쳐집니다. 대형 백화점 메이시스가 주최하는 메이시스 시가행진은 올해 91번째를 맞아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디즈니 만화 영화 등장인물들과 유명 가수, 또 브로드웨이 뮤지컬 배우들과 악단이 등장해서 흥을 돋울 예정인데요. 예상 관객 수만 20만 명이 넘을 정도로 큰 행사입니다. 하지만 올해 여러 차례 총기 난사 사건과 또 차량 테러가 있었던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경찰은 예고했는데요. 많은 미국인들은 아무런 사고 없이 즐거운 추수감사절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3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4일 금요일 북한은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6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도, 신의주 영하 6도에서 영상 1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5도에서 영상 3도, 함흥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7도에서 영상 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Don McLean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Empty Chairs, 빈 의자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I feel a trembling tingle of a sleepless night Creep through my fingers and the moon is bright Beams of blue come flickering through my window pane Like gypsy moths that dance around a candle flame And I wonder if you know That I never understood That although you said you'd go Until you did I never thought you would Moonlight used to bathe the contours of your face Wild chestnut hair fell all around the pillowcase And the fragrance of your flowers rest beneath my head A sympathy bouquet left with the love that's dead And I wonder if you know That I never understood That although you said you'd go Until you did I never thought you would Never thought the words you said were true Never thought you said just what you meant
Never knew how much I needed you. Never thought you'd leave until you went. Morning comes and morning goes with no regret. And evening brings the memories I can't forget. Empty rooms that echo as I climb the stairs, and empty clothes that drape and fall on empty chairs. And I wonder if you know that I never understood that although you said you'd go until you did, I never thought you would.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당국이 로힝야 난민 수십만 명 송환에 합의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이번 사태를 인종 청소로 규정한 직후에 나온 조치인데요. 자세한 사정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통제 정책을 주도해왔던 루 웨이 공산당 선전부 부부장이 비리 혐의로 조사받고 있고요. 이어서 중국과 교황청이 사상 처음으로 예술 작품을 교환 전시한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당국이 로힝야 난민 송환에 합의했다고요?
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고위 당국자들이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만나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로힝야 난민 송환 협약에 서명했다고 현지 언론과 BBC 방송 등이 전했습니다. 미얀마 당국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난민들을 다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고요.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번 합의가 사태를 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두 당사국이 이같이 합의한 것은 난민 위기가 본격화된 지 석 달 만에 처음인데요. 국제사회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이 로힝야 난민 사태에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 로힝야 난민 사태 석 달 동안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먼저 짚어보죠.
예, 로힝야족은 불교 국가인 미얀마 서쪽 라카인주에 모여 사는 소수민족인데요. 이슬람 계열이고 또 문화와 인종적인 배경이 달라서 미얀마 정부는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 이민으로 대우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미얀마 당국과 로힝야족 사이에 갈등이 이어졌는데요. 지난 8월 25일 현지 로힝야 무장 세력이 경찰 관서 등을 공격한 사건을 계기로 미얀마 정부가 군을 현지에 투입했습니다. 미얀마 군은 테러 분자 소탕을 명목으로 로힝야 주민들에게 살인과 약탈, 성폭행, 방화 등을 일삼은 것으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파악했는데요. 이 때문에 인접한 방글라데시 국경을 넘어서 피신한 난민이 지금까지 6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예, 그 로힝야 난민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당국이 처음으로 합의를 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직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현지 구호단체 등은 로힝야 난민들이 미얀마로 돌아간 뒤에 안전을 보장받는 조항이 명확하게 들어갔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을 비롯한 미얀마 당국자들은 그동안 군의 잔악행위를 부정하면서 로힝야족의 폭력 때문에 사태가 불거졌다고 책임을 돌려왔습니다. 그래서 난민들이 미얀마 현지로 돌아가더라도 이 당국의 보복이나 후속 폭력 사태가 우려되는 형편이었습니다.
예, 이번 합의는 미국 정부의 입장 표명 직후에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어제 성명을 냈는데요. 이번 사태는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당국의 명백한 인종청소라고 규정했습니다. 인종청소라는 말은 특정한 민족을 강제로 청소하듯이 없애려는 행위를 가리키는데요. 과거 나치 독일이 유태인들을 학살했을 때 나왔던 말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로힝야족의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난민 사태가 불거졌다고 주장하는 미얀마 당국에 경고했는데요. 어떠한 도발이라도 이렇게 참혹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면서 미얀마 당국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예, 미국 정부가 미얀마 당국을 상대로 강경하게 경고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앞서 유엔이 이번 사태를 인종청소로 보고 책임 규명 등을 요구한 적이 있지만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종청소로 규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주 미얀마 현지를 방문했을 때만 해도 엄정한 조사를 요구하긴 했지만 전면적인 제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어제 성명에서는 제재를 등을 포함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 믿을만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예, 미얀마에 대한 제재는 신중한 입장이었다가 방침을 바꾼 거군요.
맞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미얀마 당국을 상대로 가능한 제재 조치 등을 포함해서 미국법에 근거해서 잔혹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유엔 결의 등을 미국 정부가 지지하고 또 중립적인 조사 과정 등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미국이 미얀마에게 부과할 제재 어떤 내용이 될까요?
미얀마 군부가 소유한 사업체들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를 언론이 첫 손에 꼽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정치권에서는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 등이 미얀마 군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 거부 등을 포함한 제재안을 발의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통제를 주도하던 고위 당국자가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네, 중국 당국의 인터넷 검열과 통제를 주도해왔던 루 웨이 공산당 중앙선전부 부부장이 부패 의혹에 대해서 조사받고 있다고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화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기율위는 최신 현안 보고에서 루 부부장이 엄중 기율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홍콩 등지의 일부 중국어권 매체들은 루 부부장이 조사와 함께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예, 중국 사회에서 이번 일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반부패 운동을 강조해온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 출범 이후 이 비리 혐의로 퇴진하거나 처벌받는 중국의 고위 공직자들을 부패 호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 주석 집권 2기 들어서 첫 이 부패 호랑이라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통제를 주도하는 인물이 퇴진하게 됨에 따라서 앞으로 중국의 통신, 온라인 관련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토론 대상입니다.
예, 이 정책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인터넷 통제를 주도하던 인물이 물러나니까 통제가 풀리게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통제가 이 당 중앙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이번에 처벌 대상이 됐던 것으로 미국 뉴욕타임즈는 분석했는데요. 당국은 관련 성명에서 루웨이 부부장이 시진핑 주석의 지도 방침을 집행하는 데 충실하지 못했고 또 소수 측근들에게 둘러싸여서 정치적인 책임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일에 대해서 시진핑 정권이 인터넷 주계장막을 더욱 강화하려는 시도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예, 당국 기대에 못 미쳤다는 중국의 인터넷 통제 그 현황을 좀 짚어보죠.
예,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지난 2013년부터 중국에서 인터넷 통제가 본격화됐는데요. 이번에 비위 조사를 받게 된 루웨이 공산당 중앙선전부 부부장이 그해 4월부터 지난해까지 국가인터넷판공실 주임을 맡아서 관련 작업을 이끌었습니다. 중국의 국가인터넷판공실은 인터넷 주권 확보를 명분으로 만리 방화벽이라는 개념을 개발했고요. 이 만리 방화벽 개념을 통해서 VOA 방송 홈페이지와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해외 유명 사이트 접속을 막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 내부 사이트에 대한 검열도 강화했는데요. 당을 비판하는 글이나 영상, 특히 시진핑 당 총서기를 희화화하는 내용물은 아예 올릴 수 없도록 인터넷에 장치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루웨이 부부장이 지난해 인터넷 판공실 주임에서 물러난 뒤로는 검열과 통제가 더 강화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중국 정부는 이른바 사이버 보안법을 발표했는데요.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은 수집한 고객 정보 등을 반드시 중국 내의 서버에 저장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정부 당국이 관련 정보를 검열할 수 있는 조항도 집어넣었는데요. 이 때문에 보안 문제를 우려한 상당수 외국계 정보기술 기업들은 중국에서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루웨이 부부장이 조사받는 데 대해서 현지에서 토론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웨이보와 웨이신 같은 현재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는 루 부부장이 주도했던 통제 정책을 비판하는 글이 줄지어 올라왔습니다. 이 같은 토론이 인터넷 통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로 이어지자 중국 당국은 루웨이 부부장 조사 관련 글을 아예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영국신문 가디언이 오늘 소개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 로마 가톨릭교 교황청과 중국이 외교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예술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네. 이 로마 가톨릭 교황청과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예술 작품 교환전을 갖기로 했습니다. 바티칸 박물관 측과 중국 문화산업 투자기금은 21일 이 바티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3월에 중국 자금성과 바티칸 아니마 문디 박물관에서 각각 예술품 교환전 시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바티칸과 중국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물들이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곳인데요.
네.
어떤 예술품을 선보일지 궁금하군요.
양측은 각각 40점씩 서로 예술품을 교환하기로 했는데요. 중국 측에서는 중국 역대 왕조의 유물과 현대화가인 장옌의 그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교황청은 바티칸 박물관이 보관하고 있는 중국 관련 유물 2만여 점 중에서 전문가들이 엄선한 청동 제품과 도자기, 또 그림 등 39점을 선정해서 지금 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0번째 작품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서구 유럽의 기독교 관련 작품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자금성을 시작으로 상하이와 시안 등 5대 도시에서 이 교황청이 보낸 예술품을 전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바티칸과 중국 사실 그동안 좀 불편한 관계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은 공산정부를 수립하면서 지난 1951년 바티칸과 외교관계를 끊고 자체적으로 천주교 교단을 운영해왔는데요. 이후 교황청과 중국의 관계는 아주 소원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즉위하면서 중국과 외교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공식, 비공식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번 예술품 교환 전시 행사도 양측이 외교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일환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그 양측이 특히 주교 임명 부분을 놓고 갈등이 좀 심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이 교황청에서는 교황이 임명한 주교만이 이 천주교 주교의 자격이 있다고 하는 반면에 중국은 교황청의 주장은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반발했는데요. 이 중국 내의 주교 임명 문제에 양측의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지만 지난 6월에 이 중국 당국이 교황청이 임명한 주교를 가택연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와 관련한 관계가 다시 냉각됐습니다.
예, 이 바티칸과 중국 모두 이번 그 예술품 교환 전시회를 통해서 관계가 좀 개선되기를 바라는 모습이죠.
네, 그렉 버크 교황청 대변인은 문화 외교가 정치적 외교보다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교환 전시회도 그런 무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고요. 주지안청 중국 문화산업투자기금 대표도 전시회를 통해서 양측이 문화 교류의 새 장을 열고 외교관계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중국에는 약 1200만 명의 천주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부분은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교의 신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제프 세션스 미 법무부 장관이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에 사용하는 연방수사국 전산망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오는 12월에 금리를 올리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미국인 3명 가운데 1명은 추수감사절에 가족들과는 정치 이야기를 피하고 싶어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이 이 범죄자 신원조회와 관련해서 중요한 지시를 내렸다는 소식이 있죠?
네, 세션스 장관이 이날 각서를 통해 이 법무부 산하 조직인 연방수사국 FBI와 연방 주류 마약 화기 단속국 ATF에 내린 명령인데요. 이 총을 사는 사람의 신원을 조회할 때 쓰는 이 FBI 전산망을 다시 점검하라는 겁니다.
예, 미국에서는 허가증이 있는 총기 판매점에서 총을 살 때 이 구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게 돼 있죠?
맞습니다. 이 구매자가 혹시 범죄 기록이나 이 정신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이런 사람들은 원래 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 이런 신원조회를 할 때는 보통 FBI가 운영하는 이 범죄 기록 전산망을 이용하는데요. 이 전산망이 지난 1998년에 만들어졌는데 국가범죄기록조회 시스템, 영어 약칭으로 NICS로 불립니다.
네, 이 세션스 장관이 이 전산망을 점검하라고 한 것은 최근에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5일이죠. 텍사스주 서덜랜드 스프링스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나서 26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났었죠. 그런데 이 사건 용의자 데빈 켈리 씨가 공군에 복무할 때 가정폭력 혐의로 1년이나 복역했던 전과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용의자가 신원조회를 통과해서 총기를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용의자가 신원조회를 어떻게 통과한 겁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공군이 켈리 씨 범죄 기록을 FBI 측에 통보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원래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군 조직도 소속 군인이나 직원의 전과 기록을 FBI에 보내도록 돼 있는데 이걸 안 한 거죠. 그런가 하면 2년 전에는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흑인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나서 신도 9명이 사망했는데요. 이 사건 용의자 경우도 지역 사법기관 착오로 이 전과 기록이 FBI 전산망에 오르지 않아서 용의자가 총을 살 때 신원조회를 그대로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서 문제가 크게 됐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건지 모르겠군요.
다시 말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미국 전형에서 나오는 이 각종 범죄 기록이 이 FBI 제대로 통보되지도 않고 또 갱신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 설명했는데요. 이 텍사스주 사건도 용의자 기록을 FBI 측에 통보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데 이 사건이 나자 미 공군하고 국방부 측이 부랴부랴 진상조사에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렇게 제대로 통보되지 않은 일이 많은가요?
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최근에 눈길을 끄는 기사를 냈는데요. 관련 통계를 점검해 보니까 이 FBI 신원조회망에서 빠진 범죄 기록이 수백만 건에 달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워낙 넓고요. 또 이 연방정부와 지역정부가 운영이 따로 돌아가는 체제라서 이 방대한 이런 기록들이 바로바로 FBI 이 전산망에 올라가지 않는 사례가 많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예,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책이 시급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세션스 장관도 어제 보낸 각서에서 신원조회망이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연방정부를 비롯해 주정부, 지역사법기관들이 이 FBI 측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그러면서 어떤 기관이 범죄 기록을 제대로 FBI에 통보하지 않았는지 또 이 총기 구매 관련 신원조회 전반에 대한 실상을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 최근 연방의회에서도 이 FBI 신원조회망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죠?
네,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죠. 존 커닌 상원의원이 민주당 의원들하고 협력해서 범죄자들이 총기 구매를 하지 못하도록 연방기관이 범죄 기록 정보를 직접 이 FBI 전산망에 갱신해서 입력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지난 7일 밝힌 바 있었습니다. 코닌 위원은 또 이 범죄 기록을 제대로 갱신하지 않는 기관을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하원에서는 군사위원회가 이 공군의 범죄 기록 통보 실패를 따로 조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달 초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논의된 내용이 공개됐죠?
네, 이틀 일정으로 열렸다가 지난 1일에 끝난 FOMC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은 회의록이 어제 나왔는데요. 이번 FOMC는 오는 12월에 금리를 올리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이 연방준비제도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 연방준비제도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중앙은행에 해당하죠. 연방준비제도는 이자율 조정이나 통화정책 등을 통해서 미국 경제 정책을 이끄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산하에 있는 이 FOMC는 경제성장이나 고용, 물가, 그리고 국제무역과 관련한 연준의 정책을 세우는 곳입니다.
예, 그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 FOMC에 주목하는 이유는 여기서 그 향후 기준금리에 대한 그런 언급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요, 이번 회의에서는 이미 알려진 대로 12월에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의견이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소수 의견은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는 것인가요?
그렇죠. 이유가 물가상승률 때문인데요. 이 물가상승률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12월에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 물가상승하고 금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네, 물가가 오르는 거는 이 경기가 과열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중앙은행이 물가가 너무 오르는 걸 막으려고 기준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진정시키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요즘 그 미국 경제를 보면 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호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원래 물가가 많이 올라야 되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물가상승률이 대략 2% 정도인데 이 수준에 도달하려는 징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서 FOMC에 참여한 몇몇 위원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면 경제 성장세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우려에서 그런 겁니다.
예. 자,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경제학자들이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데요. 신통한 해답은 없습니다. 연방준비제도도 이런 상황이 미스터리, 그러니까 알기가 힘들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을 비롯한 다수파는 이 물가 상승률이 좀 미약해도 경제성장률이라든지 노동시장의 탄탄한 상황을 고려해서 오는 12월에 꼭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뭐 노동시장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그 미국의 실업률도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0월 실업률이 4.1%인데요. 이건 거의 완전 고용 수준입니다.
예. 자, 이 FOMC를 이끌고 있는 제닛 옐런 현 연방준비제도 의장 내년에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이죠. 이 제롬 파월 현 연준 이사를 신임 의장으로 지명한 바 있습니다. 파월 지명자가 내년에 상원 청문을 통과하면은 이 옐런 현 이장이 물러나는데요. 옐런 이장이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서 연준 이사직에서도 사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23일은 미국인의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날은 흩어져 있던 가족 친지가 모여서 함께 만찬을 즐기는 날인데요. 미국인들이 이 자리에서 좀 피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네, 미국인들이 이 추수감사절 식탁에 칠면조 고기는 올리면서 이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관련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왔는데요. 우선 AP통신하고 시카고 대사나 이 전미 여론연구센터가 함께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미국인 3명 가운데 1명은 추수감사절에 가족들을 만나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두렵다고 답했습니다. 이 반면에 정치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는 사람은 10명 가운데 2명에 불과했습니다.
예, 그 응답자별로 정치적 성향이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민주당 성향 응답자 약 40%가 이런 정치 관련 대화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답한 반면에 공화당은 33%만이 불편하다고 답했고요. 여성 가운데에서는 40%대 30%로 남성보다 정치 대화를 더 기피하는 걸 피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또 다른 기관에서 실시간 설문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공영 라디오 방송이죠. NPR하고 PBS 그리고 여론지사 기관인 마리스트폴이 공동으로 시행한 조사에서는 이 추수감사절 식사를 하면서 정치 이야기를 하기 싫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58%가 정치 대화가 시작될까 두렵다고 답한 반면에 이 관련 토론을 벌이고 싶다는 응답이 30%를 조금 넘겼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요, 토론을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53%로 더 낮았는데 이, 적극적으로 토론을 하고 싶다는 응답은 43%로 올해보다 훨씬 많이 남았습니다. 당시는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아무래도 이런 토론이 활발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그런데 이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이 대화의 주제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대화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는데요. 47%가 스트레스가 될 것 같다고 답하면서 흥미로울 것 같다는 응답인 43%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이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데요. 민주당원 경우는 스트레스가 될 것 같다는 응답이 63%로 많이 나왔고요. 공화당원은 반대로 이 40% 대 52%로 대통령 관련 대화가 흥미로울 것 같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싸고 현재 그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주제들이 제법 있죠.
그렇습니다. 취임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역사적으로 정말 기록적인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죠. 물론 요지부동 지지층이 있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추진한 이 강경한 정책들 때문에 여론이 크게 나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요즘 그 성추행 문제 이 부분도 좀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할리우드 영화계에서 시작된 성추행 파문 정치계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권을 머물러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공화당 로이 무어 일라마바 상원의원 후보를 트럼프 대통령이 옹호하는 듯한 말을 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죠. 근데 NPR 설문조사를 보면요. 이 성추문을 비롯한 이런 정치적인 폭로에 대해서도 미국인들이 굉장히 피로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36%가 정치적인 폭로에 대해서 화가 난다고 답했고요. 50%가 부정적이라고 답한 반면에 10%만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그 정치적 사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만큼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되도록이면 정치 이야기를 피하는 게 좋겠군요.
그렇겠죠. 이 명절날 식사 시간에 오가는 미국인들 대화를 보면 이 미국인들의 정치적인 생각이나 사회 문제에 대한 시각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 정치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직장 동료들과는 달리 이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참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Righteous Brothers가 부른 Unchained Melody 함께 감상해 보시죠. Hungered for your touch a long, lonely time. And time goes by so slowly, and time can do so much. All you still more. Speed your love to me. Lonely rivers flow to the sea, to the open arms of the sea.
wait for me. I'll be coming home. Wait for m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네, 오늘의 미국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노시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오늘은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여성 사업가 중에 한 사람, 메리 케이 애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e all learned right at home with Mary Kay. Mary Kay, the scientifically formulated skin.
오늘날 미국은 물론 한국, 중국, 인도,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등 거의 40개 나라에 350만 명이 넘는 미용 상담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메리 케이 화장품 회사. 바로 이 거대한 국제 기업을 창업한 여성이 바로 메리 케이 애쉬입니다.
네, 기업계 매체인 다이렉트 셀링 뉴스에 따르면 이 화장품 회사인 메리케이 코스메틱스는 2015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다단계 마케팅 회사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기업이군요.
맞습니다. 이 2015년 판매고는 37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것은 각 판매원, 즉 미용 상담사들이 가져간 제품의 도매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씩 더 붙여서 소매로 팔았는지 그 전체 총액은 훨씬 더 많아지겠죠.
예. 자, 이렇게 거대한 기업을 일으킨 여성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더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이 메리 캐슬린 웨그너, 약칭 메리 케이는 1918년에 미국 남부 텍사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메리 케이는 대부분 시간을 병든 아버지를 돌보는데 보내야 했고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해야 했습니다. 메리 케이는 17살 때 벤 로저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예, 17살이면 꽤 일찍 결혼을 했군요.
그렇죠. 그리고 남편 로저스가 2차 대전에 참전할 때까지 이들 사이에는 3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 로저스가 전쟁에서 돌아온 다음에 불행하게도 이들 부부는 결별을 하게 됐습니다. 메리 케이는 혼자 아이들을 키워야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일을 나가지 않을 수 없었죠.
예, 남편과 헤어지면서 아이들까지 길러야 했기 때문에 살기가 참 어려웠겠군요.
네, 메리 케이는 처음에 책 외판원을 했습니다. 가정집이나 사무실을 돌면서 책을 팔았죠.
예.
그 다음에는 청소에 쓰는 물비누라든지 또 청소 도구를 팔기 위해서 가정집을 방문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오바 히스 스푼모어라는 사람의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 스푼모어 부인은 찾아온 친구들에게 집에서 만든 화장품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이 화장품 사업을 하게 된 인연이 됐나 보죠?
맞습니다. 그 화장품은 아칸소주에 사는 스푼모어의 아버지 J.W. 히스라는 사람이 만든 것이었는데요. 메리 케이도 그 화장품을 써보았는데 피부가 무척 부드러워진 거예요.
예.
이 나중 얘기인데 메리 케이는 바로 이때 사업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시범을 보이면서 물건을 팔면 잘 팔리겠구나 그런 아이디어죠.
예.
그래서 메리 케이는 1963년에 $5,000 가지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메리 케이 코스메틱스라는 회사를 차리고요. 이 화장품 판매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자, 이쯤이면은 나이가 벌써 중년이 다 됐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큰아들이 벌써 20살이었으니까요. 메리 케이 나이는 그때 45세였습니다.
예.
이 새로 차린 회사에서는 큰아들 리처드가 재무를 맡았습니다. 사업 방식은 앞서 말한 대로 가정집이나 사무실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피부 미용 시범을 보여주고 물건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판매원은 9명이 있었습니다.
예, 이 메리케이는 다단계 판매 방식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오늘날 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다단계 사업이란 것이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어떤 경영 방식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이들 판매원은 메리케이 회사에서는 미용 상담사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각자 독립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회사로부터 비누라든지 피부 미용에 관한 물건을 구입한 다음에 거기에 돈을 더 붙여서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팔죠. 이 메리케이는 상담사들이 새로운 상담사를 끌어들이면 기존의 상담사에게 신입 판매원이 올린 매상의 일부를 보상금으로 또 떼어주었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하면 상담사는 자신이 물건을 소매로 팔아서 이익을 남기기도 하지만 또 이 다른 판매원들을 계속 끌어들임으로써 회사로부터 더 많은 보상금을 받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상담사는 또 다음 사람을 끌어들여서 수입을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마치 피라미드처럼 아래로 내려갈수록 조직망이 점점 커지고요. 그렇게 새끼를 많이 친 사람은 큰 돈을 벌 수가 있게 되죠. 또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본사격인 메디케이 코스메틱스 수입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사업 시작 불과 2년 후인 1965년에 메디케이사의 매상은 무려 100만 달러를 육박했다고 하는군요.
네. 5천 달러가 2년 후에 100만 달러가 된 거죠.
예.
비교적 늦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메리케이는 가입자들에게는 여성이란 빨리 늙어가면서 그만큼 돈도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집안도 꾸려가고 돈도 벌려면 이런 사업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죠.
예.
메리케이사는 드디어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피부 미용제 다단계 회사가 됐고요. 그러면서 얼굴은 물론이고 몸, 머리, 손톱 등의 미용에 관한 여러 가지 제품도 내놨죠.
예. 자, 이런 다단계 기업은 가입자들에게 자극을 줘서 이 조직망을 넓히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운영 방식인데
네.
이 메리케이 화장품도 이 부분에 아주 적극적이라고 하죠?
네. 메리케이 화장품은 1965년 이후 매해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이 가입한 상담원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제는 4만 명이 모이는 대형 행사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해 가장 많은 실적을 올린 판매원에게 표창도 하고 또 유명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공연도 있습니다. 우수 판매원에게 주는 상품은 휴가 여행, 보석, 밍크 코트 그리고 유명한 상품이 있는데요. 핑크색 캐딜락 자동차가 있습니다.
예.
이 독일에서는 핑크색 벤츠를 주고요. 타이완에서는 핑크색 토요타를 줍니다. 이 상이 핑크색인 것은 메리케이 포장이 핑크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상담사들과 회사 직원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육도 받게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메리케이는 회사의 매상을 올리려면 어떤 것이 일을 잘하는 것인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Please keep giving and loving every person you meet. If they don't have a smile, give them one of yours.
상대방이 미소 짓지 않으면 당신의 미소를 주라. 아주 좋은 말인데요.
네.
그리고 이 메리케이가 아주 기독교 신앙심이 깊었다고 하죠.
맞습니다. 메리케이는 또 여성들은 좋은 어머니, 좋은 아내가 되는 길을 추구하면서도 일에서도 성공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You've got the opportunity to take care of your husband and your children. And to provide the time that's necessary for you to devote to your church.
메리케이가 암 퇴치를 위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고요?
네. 이 메리케이의 세 번째 남편인 멜 애쉬가 1980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메리케이는 암 퇴치를 위한 지원운동에 나섰는데요. 이 비영리기구인 메리케이 애쉬 자선단체를 창설해서 특히 여성 암 연구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2001년에 메리케이 화장품사와 자선재단은 여성폭력 방지 사업도 시작을 했습니다.
예, 자 메리케이 애쉬는 여러 가지 기업가상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1985년에는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 여성 25명 가운데 한 명으로 뽑히기도 했는데요. 1996년에는 전국 기업가 명예전당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써서 또 아주 큰 인기를 모았다죠?
네, 메리케이 애쉬는 세 권의 책을 썼는데요. 첫 번째 책의 제목은 메리케이, 자신의 일생을 담은 책이었고요. 이 책은 7개국 언어로 번역돼서 100만 부 이상이나 팔렸습니다.
예.
또 다른 책은 사람 경영의 메리케이, 이런 책이었는데 역시 인기가 높았고요. 세 번째 책은 1995년에 나왔는데 메리케이,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메리케이는 이 책에서 얻어진 기금을 암치료기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예, 그 메리케이는 꽤 고령이 됐을 때까지도 사업을 계속했죠?
맞습니다. 1996년 78세 때 뇌졸중으로 쓰러질 때까지요. 경영 일선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1월에 83세로 타계했습니다.
예. 자, 경영 전문가들은 메리케이가 사람들을 배려하는 중요한 기업계 지도자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용 상담사들은 이 메리케이가 여성들이 돈을 벌면서 여전히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개발해서 또 많은 여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 읽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여성 사업가 중 한 사람, 메리케이 애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노시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ey everyone, I'm Nayeo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데이트 신청할 때 누군가와 어떤 얘기하고 싶을 때 커피 한잔 해요 아니면 카페 갈래 라고들 하시죠. 이걸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Let's grab coffee. Let's grab coffee. Let's grab coffee. Let's grab coffee. 한국어와 쓰임이나 뜻 모두 같은 표현인데요. 동사로 drink 를 쓰지 않고 grab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예를 들어서 Wow, I haven't seen you in forever. Let's grab coffee sometime and catch up. 우와, 안 본 지 진짜 오래됐네. 언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수다 떨자. I'm so tired. Can we quickly grab some coffee? 너무 피곤하다. 잠깐 커피 마시러 가면 안 돼? Hey, wanna grab coffee sometime? 언제 커피 한잔 하실래요? Let's grab coffee. Let's grab coffee. Let's grab coffee. Let's grab coffee. 오늘은 Let's grab coffee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eong. Thanks for watching.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끝으로 윌리 넬슨이 부른 Always on my mind, 항상 내 마음속에 라는 제목의 노래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Maybe I didn't love you quite as often as I could have. And maybe I didn't treat you quite as good as I should have.
I made you feel second best.
You did, you did.
Girl, I'm sorry I was blind. You were always on my mind. You were always on my mind. And maybe I didn't hold you all those lonely, lonely times.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36년 11월 23일 오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보 잡지인 라이프지가 공식 창간됐습니다. 미국 타임사가 창간한 라이프지는 세상에 선보이자마자 폭발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빽빽한 기사에 사진 한두 장 정도 실린 잡지가 줄을 잃었을 당시 라이프지는 그야말로 큰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라이프지는 20세기 현대사의 역사적인 현장과 순간을 사진을 통해 생생히 전달했습니다. 라이프지는 영국의 처칠 수상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그리고 맥아더 장군의 회고록 등 풍성한 기사뿐 아니라 1950년대 미국 민권운동 현장의 모습을 생생히 전해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The whole civil rights movement was news. Life was a news magazine, so of course we covered it. Not so much the kind of pictures we took, but the space.
라이프지는 또한 한국전쟁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에 한국전쟁의 참상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1991년 11월 23일 오늘. We are the champion의 노래로 유명한 영국의 전설적인 락그룹 퀸의 리드싱어인 프레디 머큐리가 자신이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The lead singer of the rock group Queen has confirmed the rumors he has AIDS. Freddie Mercury today told reporters he has the virus and is very sick.
당시 드문 활동과 수척해진 외모로 인해 프레디에 관한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하지만 프레디는 언론과 접촉을 피하고 자신이 에이즈에 걸린 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1946년 탄자니아에서 태어난 프레디는 1971년 브라이언 메이, 존 디컨, 로저 테일러와 함께 락그룹 퀸을 결성했습니다. 이후 퀸은 보헤미안 랩소디, We Are The Champion, Night At The Opera 등의 노래를 통해 큰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1970년대 전 세계를 주름잡으며 많은 사람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프레디는 하지만 말년에 에이즈에 걸려 고통받다가 마침내 1991년 오늘 자신이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발표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하루 뒤 프레디는 에이즈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 45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